국무위원회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현재까지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3개주에서 승리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개주에서 승리했으며 224명의 선거인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경합주에서 승리하거나 사실상 앞서면서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로 불리는 선벨트 3개주 중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확정했고 개표 약 90% 이상 진행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소폭 앞선 상태입니다. 그 밖에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확정졌고 개표 초반부터 뒤지던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는 양상이지만 이 중 일부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 집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각각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 선거 결과가 경이롭고 이번 대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자축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며 우편 투표 등의 개표가 중단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이날 고향 델라웨어주에서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며 개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편 투표를 포함한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이번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지만 우편 투표를 포함해 개표율이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어제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이 강원도 동부 지역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미상 인원 한 명을 추적해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 관계기관 공조하에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남성이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확실한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에 미국산 무인기 판매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인기 4기 판매를 승인했다며 해당 안건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30일 안에 무기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안건은 현재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할 무인기 4기는 해상 정찰기 종류로 무인기 관련 지상국과 예비 부품, 조종 훈련 등도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오늘 미국이 타이완군의 무인기 판매 가능성에 대한 잘못되고 심각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938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사망자는 23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74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영국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1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진 2020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시각까지도 개표가 완료되지 않아 승패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로 가는 여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함경도 북부 산지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지만 개표가 지연되면서 어떤 후보도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로 알려진 곳 대부분에서 우위를 보이거나 승리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대선 결과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실시된 미 대선 투표 결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4일 오전 6시 현재까지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23개 주에서 승리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개 주 승리로 224명의 선거인단에 도달했지만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경합주에서 승리하거나 사실상 앞서면서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로 불리는 선벨트 3개 주 중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확정했고 개표가 약 90% 이상 진행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앞선 상태입니다. 그 밖에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 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합주 중에선 애리조나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고 개표 초반부터 뒤지던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지른 상황이지만 나머지 주들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주들 중 일부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펜실베니아는 선거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분까지 개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주들의 개표 상황에 따라 펜실베니아의 최종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정을 넘긴 시각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크게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별도의 행사에서 이번 선거를 성공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표 상황 지연으로 자신의 승리가 확정되지 못한 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And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all over.
성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이기고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경이롭다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에 대해 축하할 것이었다고 말한 뒤 이번 투표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델라웨어에서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이번 선거에서 승리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은 전례 없는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개표에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가 개표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이번 대선 결과가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로 과열된 각 후보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폭력 사태 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미 주요 도시들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으며 총 16개 주에는 약 3,60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이 투입돼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심 경합주들에서 초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경합주의 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승산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모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아침 일부 핵심 경합주들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미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던 북부 러스트벨트의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6대 핵심 경합주로 꼽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1.2%, 바이든 후보가 47.8%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5개 경합주 중 3개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선벨트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7시 현재 개표가 94%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4%포인트 앞서고 있고 북부 러스트벨트의 미시건에서 87% 개표 가운데 1.4%포인트 앞서고 펜실베니아에서 64% 개표 가운데 12.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6대 경합주 중 애리조나에서만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현재 위스콘신에서 95%의 개표 가운데 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러스트벨트의 경우 아직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승자를 확정하기까지 며칠 걸릴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썬벨트와 달리 신속한 개표를 위해 우편 투표에 사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후보 지지층은 대거 우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대 경합주는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였거나 두 후보 간 박빙의 승부를 보인 격전지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에서 승리를 확정했으며 바이든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승리했습니다. 선거인단이 16명씩 대거 걸려있는 격전지 조지아와 미시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94% 개표한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2%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87% 개표한 미시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조지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64%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중 한 곳에서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세를 굳히고 있어 조지아에서의 개표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승리할 경우 개표가 지연되고 있는 펜실베니아 개표 결과까지 나와야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오늘 새벽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며 사실상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로 가는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다음 날 자정을 넘긴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4일 새벽 2시 반쯤 백악관에서 연 회견에서 전례 없고 기록적인 숫자의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Such a vote, such a success.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have come out in record numbers. This is a recor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o support our incredible movement,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주들에서도 압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이겼고 조지아 승리도 분명하다며 바이든 측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면서 개표 상황이 65%인 가운데 상대 측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합주 6곳 대부분을 선전하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편 투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선거에 이긴 것이고 이제 목표는 미국을 위해 투표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모든 투표가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4시 이후에 모든 개표 결과는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개표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 it'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we, the hard work of tallying votes is finished.
승리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전례 없는 사전 투표율과 우편 투표로 개표가 오래 걸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머스트벨트와 애리조나주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bout Arizona. That's a turnaround. We also just called it for Minnesota, and we're still in the game in Georgia, although that's not what we expected. And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자신은 애리조나주 승리를 자신하며 미네소타주 역시 이제 막 끝냈고 위스콘신과 미시간에 대해서도 느낌이 좋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내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으면서 2016년 전체 대선 투표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 측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자가 1억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한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 플로리다 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3일 오후 3시 현재 약 1억 117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64.5%에 해당하는 6,525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고 나머지 약 3,592만 명이 조기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또 총 50개 중 약 1,21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캘리포니아주가 사전투표가 가장 많은 주로 집계됐고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올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지난 2016년 대선 총 투표자의 약 73.4%,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워싱턴, 몬태나, 하와이 등 일부 주에서는 사전투표자가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다 대학교의 마이크 맥도날드 교수는 1일 게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대선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유권자로 등록 가능한 총 2억 3,900만 명 중 67%에 해당하는 1억 6,020만 명이 대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공화당 측의 관련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3일 펜실베니아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은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자들이 선거 이전에 우편 투표용지 개표를 불법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몽고메리 카운티 대변인은 선거 과정이 믿을만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앞서 2일 해리스 카운티에서 차로 이동하며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로 이뤄진 12만 7천여 표가 연방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공화당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각각 선거일 3일 9일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개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펜실베이니아주 우편 투표에 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이후에 투표 용지를 수합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며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엔 끔찍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I think it's a terribl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 terribl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결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나는 날 변호사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에 관해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우편투표에 지지 입장을 보여온 바이든 후보는 9월 29일 첫 대선 토론회에서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라고 장려했습니다.
Vote, vote, vote. If you're able to vote early in your state, vote early. If you're able to vote.
사전투표에 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조기 투표가 더 많은 무소속 유권자의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맥도날드 교수는 기록적인 이번 조기 투표율이 무소속 유권자의 올해 대선 참여도가 2016년 대선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대선에서 무소속 유권자의 참여 증가는 단순한 당파적 차이를 넘어 선거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뉴스 지다켬입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4년 전 대선에 이어 또다시 미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의 관측을 크게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1948년 미 대선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가 84% 완료된 4일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49.9%의 득표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1.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으로 실제 대선 결과가 2016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전국 여론조사 관측을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투표율 3일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을 7.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이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시 8.6%포인트 차 내외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주요 경합주에서도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를 제외하고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4년 전 승리했던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3.4%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투표일 직전까지 플로리다주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1%포인트 차 내외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와 크게 다릅니다. 또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6%포인트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개표상황도 여론조사를 빗나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이라는 여론조사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95% 개표 완료된 현재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합주로 떠올랐다고 꼽았던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 조지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92% 개표 완료된 현재 2.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6%포인트 앞서며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관측됐던 미시간주에서도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76% 개표 완료된 현재 5.5%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위스콘신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89%의 개표 완료된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불과 0.3%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은 1948년 대선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들이 토마스 듀이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고과 달리 해리 트루먼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는 두 후보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지역 중 하나로 우편 투표를 오는 6일 소임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결과 확정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곳은 1992년 이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에서는 4년 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미 대선 개표 결과가 지연되면서 20년 전 사태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확정까지 한 달 넘게 걸린 2000년 부시 고어 대결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20년 전 미 대선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양측 후보 간 소송 요구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최종 승자를 가려내기까지 걸린 시간만 무려 6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엘고어 전 부통령은 상대인 조지 W. 부시 전 텍사스 주지사보다 무려 54만여 표를 더 얻고도 플로리다주에서 537표를 뒤져 백악관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득표율 48.4%로 47.9%의 부시를 이겼지만 선거인단 수는 267명 확보에 그쳐 그보다 5명 많은 271명을 얻은 부시 전 주지사에게 석패한 겁니다. 이번 대선이 2000년 당시를 연상케 하는 이유는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아닌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미국의 간접선거 제도 때문입니다. 2000년 개표 방송을 진행한 미 언론들은 출구조사를 토대로 일찌감치 고어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마감 직후에는 부시 후보가 이겼다고 보도했다가 또 몇 시간 후에는 대접전 상황으로 정정했습니다. 투표일 이튿날인 11월 8일 전 방송사가 마침내 부시의 승리를 선언하자 고 후보는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의 격차가 0.05% 아래로 내려가자 고 후보는 2시간 만에 승복을 철회합니다. 이후 플로리다의 재검표가 논란의 시발점이 돼 당시 대선을 둘러싼 혼란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재검표 결과 고 후보의 표 상당수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 전체에서 재검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고 후보는 수작업 재검토 소송을 제기했고 부시 측은 선거감시단 조사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방 항소법원에 재검표 중단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재검표 법정 시한이 만료됐다며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재검표 재개 명령이 떨어지는 등 법정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재검표 결정을 내린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을 5-4로 뒤집고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고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도 미국인들의 단합과 민주주의를 위해 승복을 선택했습니다.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which will be ratified next Monday in the Electoral College.
이처럼 고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대선 승자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린 6주간 미국의 주식시장은 12% 넘게 빠졌고 금값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폭력 사태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2000년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종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인단 제도인데요. 간접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투표인단을 말하는데요. 미국 헌법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간접선거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유권자는 선출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은 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직접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해당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 할당된 연방 하원 의석을 합함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연방 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3석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당은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갈 당원을 선발합니다.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 선거인단 수, 매직 넘버라고도 하는데요. 몇 명을 확보해야 승리하는 겁니까?
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당 538명 가운데 과반을 넘는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대선 당일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전원을 획득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두 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한 표씩을 가져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은 부통령을 뽑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서도 이런 승자 독식제가 당락을 좌우했죠?
네, 실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전체 득표에서는 밀렸으나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2000년 엘고어 후보도 전체 득표는 상대인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많았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각 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선거인단은 싹쓸이해 총 득표수와 관계없이 당선되는 겁니다.
경합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 때문이죠.
네, 무작정 많은 표를 끌어모으기보다 선거인단 수 확보를 위해 주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던 북부 러스트벨트의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6대 핵심 경합주로 꼽았습니다. 이들 6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총 101명에 달 이 중 플로리다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이 걸려있고 펜실베니아는 그 다음으로 많은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처럼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결과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또 이 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주의 요소 중 하나로 각 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주의 힘의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 선거인단제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승자 독식 방식은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주에 공을 들이도록 하고 한 주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11월 선거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승자로 공식 결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11월 선거는 사실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로 대통령 선거 전 단계입니다.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는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14일입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당원 가운데 열성 당원이 뽑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당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배신 투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마무리되면 다음해 1월 6일 연방 상원과 하원이 하원 본회의장에 모여 각 주에서 보낸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이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은 기자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누가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될지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표시하며 인내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수많은 표가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고 무모하게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한 발언은 초당적 비판을 받는 전례 없는 움직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주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미시건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3개 주 개표 결과는 이번 주 안에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신문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과 함께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북부 경합주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대결에 열세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경합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다른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에서 이김으로써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넓혔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북부 3개 주가 백악관 승자를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년 전 공화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이 3개 주가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통신은 4일 새벽 현재 두 후보 모두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여러 핵심 경합주 승리를 선언하고 선거를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률적 행동을 추구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는 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이번 대선에 분명한 승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경합주들에서 개표가 늦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내를 촉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아직 수많은 표가 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으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법률적 행동을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여러 주에서 성급하게 승리를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경합주 결과가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한 것이 재선으로 가는 문을 계속 열어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시건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는 우편 투표 등 수백만 표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인 3일까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대미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에 친서를 보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미국 대선 당일인 3일까지 일절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대미 담화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데 대해서도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국 공무원 추격 사건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 그래도 껄끄러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극을 할 경우에는 북한에게 상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는 자극하지 않는 선, 이 두 가지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바이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불량배 언급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미친 개는 한시 앞뒤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맹비난한 것과는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쌓은 개인적 친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보다 북핵 협상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아마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겠죠. 왜냐하면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7월 10일 담화에서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 친서나 어쩌면 아마 깜짝쇼로 축하 전화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이든 후보가 취임한 이후 구체적인 대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간보기식으로 관망, 자기들 이제 입장, 기본적인 입장, 우리는 뭐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해서 1월에 이제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하면 본격적인 이제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문제를 외교과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수해 등 삼중고로 경제가 어려운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는 80일 전투를 통한 내부 문제 수습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략적 도발을 하기엔 북한이 이후 상황을 감당할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나서 2009년 광명성 2호 실험하고 12년에 2구 합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 식의 테이블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세게 질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애커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쳤을 때 그게 충분히 자기들이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는가 뭐 아마 그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황 교수는 이와 함께 경제난 심화로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할 북한으로선 중국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보면서 대미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공개활동이 없지만 미 대선 후에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협상을 책임지는 최 제1부상이 최근 모습을 감추면서 평양에서 3개월간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이른바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겁니다. 황일도 교수입니다.
94년에 제네바 합의 만드는 협상을 할 때 강석주가 이끌었던 핵상무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핵상무조의 인맥들이 북한의 대미 외교의 전략적 수립 을 담당해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그 멤버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최선희밖에 없으니까 최선희가 역할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자연스럽지 당연히.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 직후 북한의 대미 라인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선희 제1부상 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 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이 4일 보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유지를 선언하며 앞으로 개표 결과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하원 선거에서 추가로 40석을 확보하며 현재 하원 435석 중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가 지역구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7선에 성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지역구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콜로라도주에서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존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패배해 낙선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의 마사 맥살리 상원 의원이 마크 켈리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자리를 내줬고 엘라바마주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더그 존스 의원이 타미 튜버빌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35명을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은 현재 74%의 개표가 완료된 뉴저지 3선거구에서 55%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데이빈 릭터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는 현재 개표가 56% 완료된 워싱턴 10선거구에서 58.3%의 득표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공화당의 영김 후보는 현재 87%의 개표가 완료된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50.1%의 득표율로 상대 공화당 후보를 100여 표 앞서며 저점 양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한 또 다른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 미셸 스틸박 공화당 후보와 데이비 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표일 당일뿐 아니라 선거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한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며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대선 투표 당일인 11월 3일부터 가상 전쟁 상황실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활동 등에 대해 각 주의 선거관리 인력들이 언제든지 전산망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당국이 서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적대국의 시도에 대한 정보기관의 기밀정보를 주정부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상전쟁 상황실은 투표일 당일뿐 아니라 대선 결과가 공식 발표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황실 운영을 알리며 특히 선거기관에 대한 다양한 외부 개입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과 이란,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we face a multitude of foreign interference threats against our election infrastructure. For example, we know that our foreign adversaries...
울프 장관 대행은 또 시사를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기관들은 미국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외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보다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미국 내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랩 시사 국장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해외 사이버 행위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바꿀 수 없고 없다고 자신한다며 그들이 국가 차원에서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no foreign cyber actor can change your vote. And we still believe that it would be incredibly difficult for them to change.
크랩 국장은 다만 적들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도록 조장할 수 있다며 선거 전후의 시기가 적들의 최적 활동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Days and weeks just before and after election day are the perfect time for our adversaries to launch efforts intended to undermine your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electoral.
크랩 국장은 이 같은 허위 정보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시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문대 현실 페이지를 개설해 선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부정확한 정보를 나열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적인 허위 정보는 선거 당일 밤에 발표된 결과와 차후 발표된 결과가 다르면 이는 해킹에 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사는 이번 대선 결과 발표는 앞선 선거에 비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오래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유효 투표지가 개표되기 전까지는 공식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특히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민간 소셜미디어 그룹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지난달 공개한 정보당국 합동 선거안보 이행방안 발표에서 소셜미디어가 외부적들의 허위정보나 선전문 유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coordin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both technology and social media companies, to make sure that their platforms are not used by foreign adversaries to spread disinformation.
레이 국장은 또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망명자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한 명이 동부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넘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북한 주민을 상대로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4일 군이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한 명을 추적해 오전 9시 50분쯤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신병이 확보된 사람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성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붙잡혔고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 남성을 압송해 신원 확인, 월남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3일 오후 7시에서 8시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를 하나로 격상하고 수색 작전을 벌였고 신병 확보는 상황 발생 10여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전방 철책 일부를 훼손하고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전방 철책은 3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3중 철책을 넘어올 때까지 군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센서가 울리며 5분 대기조가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은 월남하기 이전부터 군의 열상 감시 장비 TOD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에 따라 해당 경계부대 전비태세 검열단을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저녁부터 이어진 수색작전으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은 하루 동안 일반인 관광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7월 31일 북한군 한 명이 중부전선 임진강을 통해 망명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2018년 12월 1일엔 북한군 한 명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망명한 사례가 있고 2017년 11월 13일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망명했습니다. 오 씨의 경우 당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대선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이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침공합니다.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반소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헝가리 군중은 소련의 지배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의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됐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들을 구원해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른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1956년 11월 4일 발생한 헝가리 혁명으로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으나 헝가리는 1989년 40년의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847년 11월 4일 결혼 행진곡 핑갈의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3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09년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살엔 멘델스존의 대표 음악이라고 평가될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은 1833년부터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 그리고 라이프지히에서 피아노 3중주곡, 시단조, 현악 5중주곡, 오라토리오, 엘리아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깊게 따랐던 루이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알아누운 지 반년 만에 3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